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받는 거죠. 물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천국에 가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그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서 그 필요한 복들을 이렇게 많이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전혀 나쁘지가 않죠. 뭐 당연한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죠, 사실은. 다른 데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잘못돼서 이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나의 어떤 내게 필요한 내가 생각하는 바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 주문을 한다든지 뭐 강요를 한다든지 뭐 또 나의 어떤 확신이나 개인의 어떤 담대한 뭐 그야말로 마음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믿음 아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크리스천 라이프를 이 세상 사는 것을 다 물질적인 복에다가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사상과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옳으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그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이다. 일반 세상 종교나 불신자들이 원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뭐 물질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장수라든지, 뭐 크게 보면 국가적인 단위에서 보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하면 이기고 또 농사 잘 되고 질병이 없고 뭐 평강이 오는 것, 또 자식들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종류의 복들을 원합니다. 구약에서 그런 복들이 많이 언급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라든지 또 그 전에는 족장들이 다 거부였어요. 가축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진술한 것을 보면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금이 뭐 얼마였고 뭐 은이 얼마였고 뭐 여러 가지 그 장비가 얼마나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뜻 그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그 구약에서 언급된 그런 물질적인 복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본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들이라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물량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세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손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뭐 장사 잘 되고 잘 먹고 뭐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복들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물론 물질적인 복도 들어가지만은 훨씬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복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많고 크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갖다 붙이시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아브라함 이름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또 솔로몬의 부 같은 거 봐라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느냐 모든 나라가 다 와서 그것을 구경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솔로몬 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풍족하고 넘치는 복들을 바라본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세속적인 그 번영 신학이라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성공주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잃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것이 좋다고 여기지만은 사실은 교회 생활이 다 내복 받는 데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식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복을 받았죠, 우리가.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죠? 땅과 민족에 대한 것들. 큰 나라가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아버지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커진다. 창대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복의 통로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는다. 예, 그 얘기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가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복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지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이었고 둘째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큰 나라를 이룬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이 커진다는 것이었어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11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11장에 뭐가 있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연결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잡혀있는 게 11장이 12장에 대한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지상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인간들의 그런 반역을 배경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세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바벨탑을 세우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자기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건설하는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야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불경의 극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에 의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를테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돌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주니까 그 동물이 그대로 그 이름대로 됐다 그러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우리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권적인 파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신데 그 창대한 이름을 자기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크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명예를 이렇게 반영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이름이 창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뜻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중에 뭐가 있냐면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름을 주시는 것은 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름을 지우는 것은 형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셨죠. 사실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뭐 지금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만 다 역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되면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신명기에서 9장 14절에서 일찌감치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만세전부터 하늘에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진,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커지고 내용이 깊어지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이 점점 커진다. 그것을 이제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신앙 고백할 때 늘 그 예수의 이름이 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름을 받는 교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 버가모 교회 충성된 자들에게는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돼서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새 이름을 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호평이고 그것이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실한 자에게도 이제 새 이름의 영예가 지어졌는데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받은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주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계시록 22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아버지에게 신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인의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창대한 이름이 된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상이죠. 아브라함이 받는 인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첫 권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육신적인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른 자들 안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벨 세대와 같은 그런 불신과 반항과 자력분위의 교만한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에는 우리 자신들의 이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들이라는 건 뭐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 일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되지 않겠구나 싶으면 그 일을 우리가 삼가게 되고 또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내 이름까지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유명인사를 좋아하죠? 뭐 슈퍼스타라든지 뭐 있잖아요. 뭐 필름 뭐 영화 배우들 뭐 스포츠 뭐 명사들 뭐 이런 다 이름에 굉장히 끌리죠.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이름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 아담이라는 건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으나 마나 그죠. 자신의 어떤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낳느냐 그러면 하늘나라의 맹부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 명부가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만 세상에 남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난들 그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공통된 이름을 하나 받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굉장히 영예로운 이름이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받는 새 이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플러스 엑스트라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이름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꾸준히 끝까지 충성되게 살았어요. 물론 그분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도 보여주었고 좀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거짓말도 잘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냥 뭐 그냥 바로 왕에게 그냥 쉽게 넘겨줄 준비가 다 됐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와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복의 통로가 복이 될지라 했기 때문에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명령형이지만은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굉장한 축복이죠. 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인트로덕션 얘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복을 원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 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뭐 기껏해야 내 교회를 위해서, 뭐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도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복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복은 흘러가게끔 의도된 것입니다.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오지만 나에게 오는 복이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냥 있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복이 흘러나갈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그래서 복이 이렇게 세상을 돌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불공평이 생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복이 돌기 때문에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갖고 아주 훌륭하고 이건 정말 좋아 놓을 수 없어 하는 것을 놓았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진귀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복주세요만 강조하고 옆에 성도에게 내가 복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을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돼서 내 몸을 썩히고 말아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썩은 고인물이 되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욕심을 가지면 그래서 그런 욕심은 사망이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경고했죠. 야고보서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마스터 플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플랜이 실체화되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분입니다. 너는 그냥 뭐 가난해도 좋고 복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오로지 다른 사람에서 저 열국을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나의 복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비를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개인적인 복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손이었죠. 재산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먼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끼는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복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걸 받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막 넘치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한 복을 막 그냥, 담을 수 없을 정도 꽉꽉 눌러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풀스톱이야. 그렇게 넘쳤으면 그 넘친 거 어디로 가야죠. 가지 않고 내 배만 자꾸 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원래 복을 주신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족장들이 풍성한 그 물질과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내다보는 하나의 실체적인 그림이었어요. 풍요, 장수, 명성의 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과 영생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름을 받는 것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복을 먼저 주시는데 그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넘치게 복을 주십니까? 넘쳐버리면 그거 다 낭비잖아요. 넘치게 주시는 것은 넘치게 흐르는 것이 딴 데로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필요한 자에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안 주려고 그러죠. 인색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후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받은 복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다섯 번째 약속은 그가 축복과 저주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보고서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그런 하나님 뭐 믿어봐야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시금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길과 화의 길을 복과 화를 가르는 그런 잣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잣대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보고 복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건전한 삶의 자세를 보고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흑취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 중에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상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내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영접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인 줄 알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여섯 번째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성령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3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방인에게 성령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 살면은 성령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행위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것에만 성령이 따라요.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을 받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의 목록에 성령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과 성령은 그것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그걸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칭의의 선포를 받고서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은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가 신약에서 아는 것 같은 이런 성령의 활동 없었지만은, 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고 뭐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보고 헌신한다고 그래서 제물 바친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말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의 명령대로 따라서 한 행위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여러 번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것이 시사가 있고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분명하게 갈수록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내리는 때가 온다. 성령이 한두 사람에게 구약의 경우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가 온다. 그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시대는 메시아 시대를 연다는 것에 대한 소개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에도 성령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죠. 그렇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 이대에 살았지만은 믿음과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의 성령 생활을 미리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무튼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목적은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믿음으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시대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또한 거하고. 그처럼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을 우리가 달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이 필요할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은 절대적인 가장 에센셜한 축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율법의 제한선을 훨씬 더 초월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성령 시대의 도래를 미리 영감으로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돌같이 굳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너희들 뜻대로 살고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시대에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에스겔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 혹은 뭐 이사야 시대 이럴 때는 나라가 아주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에서 그냥 바벤으로 잡혀가고 그냥 포로에 살고 뭐 아주 어려울 때이죠. 그럴 때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줄 때가 오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시대에 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 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삽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 메시아로서 오신 시대에 살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물부터 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사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광야로 들어가죠. 시험 받으러 가시지 않았어요. 시험 받은 게 뭐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지만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비록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주님이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살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라. 그래서 그런 시대를 줬는데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복은 무슨 구약 시대에 그러면 자손이나 무슨 뭐 영토나 무슨 뭐 돈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재산 이런 거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 시대가 왔으니까 가장 원해야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위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바라라고요? 성령의 복을 바라야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